사도행전 표시죠.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지금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마케도니아와 그 아가야 지역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사역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 주로 양육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어딘지 여러분이 그 성경 지도 그 뒷부분을 일단 한번 좀 보고 시작하시면은요. 성경의 그 뒷부분에 지도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된 곳을 펴보시면 거기가 이제 육지 쪽은 오른쪽에 있는 그 육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현대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그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바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지중해입니다. 거기가 지중해하고 에게해를 이렇게 이제 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대 지도로 보자면 그 에게해에서 이렇게 그 오른쪽 그 바다 오른쪽 그 해협을 이렇게 끼고 저 위쪽 해협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흑해로 돼 있고 흑해하고 요 이제 그 에게해 이쪽을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곳에 그 이제 해협이 하나가 있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터키 이스탄불이 있고 그래서 그 해협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시아하고 유럽을 나누는 그 해협이거든요. 그게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요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요 부분. 요게 지금 선 이렇게 가늘게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해협인데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이제 그 해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은 아시아 지역이 되는 것이고 왼쪽은 유럽 지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하는 이것이 지금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은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저 왼쪽에 맨 위에 보시면 빌립보 있고 그쪽에 그게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그다음에 아가야 지역은 그 유럽 쪽에서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지금 그 이태리 쪽이죠. 그래서 아가야가 이제 그쪽 지역에 있죠. 그거를 일단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머리에다가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이제 다시 20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제 20장에서는 주로 다루는 것이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과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그게 이제 20장의 주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니라. 마케도니아 지금 저희가 지도에서 봤죠. 그 유럽 대륙 쪽으로 해서 그 위에 오른쪽에 위에 왼쪽에 있던 거. 그가 그 지방들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 이렇게 이제 사람 소개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머물며 우리를 기다리고 이때 이 우리의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누가가 6절에 그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랫동안 거기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가 이제 합류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오셔서 7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드로아에서 있는 일인데요.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주의 첫날에, 주의 첫날에. 자,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의 첫날. 이게 이제 성경에 총 8번이 등장합니다. 주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이제 개역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안식 후가 아니라 그냥 그 주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이 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날이 이제 현재 일요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첫날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날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 날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또 다른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에 성도들이 주로 모여서 그래서 이 헌금도 하고 이렇게 또 경배도 하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의문을 이제 또 가져봐야 될 것이 그럼 언제서부터 초대교회가 주의 첫날에 모였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실 때 보았듯이 오순절 사건 직후에는 사실 성도들이 언제 모였습니까? 오순절 사건 직후에? 무슨 날 모였습니까? 무슨 요일 날? 예? 예, 매일 모였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서 보면은, 날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면서 오순절 직후에는 매일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추측하기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물건들을 다이막 유무상통하고 이렇게 이제 하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떤 휴거에 대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산속에 모여 살면서 아이들도 학교 보낼 필요도 없다. 뭐 재산도 다 같이 이제 교회에서 다 공동 관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제 사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늦춰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매일 모이고 또 유무상통하고 하는 것이 점차 이제 이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든 물건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게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약의 교리를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주중에 하루를 택해서 이제 모임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생계가 있잖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다 가족들 벌어 먹여야 되고 이렇게 다 자기들의 그 어떤 삶이 분명히 있는데 매일 교회 모임으로만 모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의 이 모임 자체가 지금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지금 계속 모이는 형태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 이 초대교회에 지금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100%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이교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제자들도 다, 그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죠. 또 거기 지금 120명 모여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이었죠.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교회가 처음에 형성되고 이렇게 할 때 지금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지켜야 되냐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그렇죠? 안식일은 언제냐면 지금 우리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란 말이죠. 금요일 밤 저녁 해질 때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쉬는 게. 안식일에 쉬면서 이제 경배도 하고 하는 것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그걸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갈 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에 들어갔단 말이죠. 안식일에.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카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게 관례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식일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그 랍비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과 해도 될 일을 다 나눠놨기 때문에 뭐 거의 아무것도 못 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마 초대교회 이 신자들이 유대인들로서 처음에는 이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이 주님을 경배하는 날로 이렇게 이제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제 자꾸 확인이 되면서 이제 토요일보다는 이제 일요일 주의 첫날에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이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기 전에 이미 정착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는 것,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는 것이 AD 313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8년 뒤인 321년에 와서 이제 일요일을 휴일로 로마가 공식적으로 이제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이제 많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일이란 말이죠.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점은 지금 AD 100년 이전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주의 첫날에 모이는 이 일이 아마 콘스탄틴이 이것을 제정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이제 관례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맺으시는 특별한 언약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하는 그 표시로서 몇 가지를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희생 헌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와 또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과 뭐 또 성막과 이게 남자의 그 몸에 아예 표시를 해놓는 그 할례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방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할례도 있고요. 이방 종교에도 템플, 사원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 희생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다 있는데 유독 이 유대인에게만 지금 유일하게 독특하게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는 그 표적이다. 대대로 너희와 맺는 표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인데 이 안식일이 지금 그렇게 중요했던 이 안식일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이제 그 모임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인 주의 첫날로 지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안식교죠. 그래서 뭐 안식교에서 영향을 받은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도 제가 알기로 아마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제 거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복음과 관계없다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아무도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일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인 척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 아주 예수님이 미워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얘기고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 전체 항목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다시 보시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다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은 채 일으켜 세워지니라. 야, 이거 참 설교자들 중에 참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런 거죠. 설교 오래 한다고 떨어져서 막 이렇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떤 설교자도 이런 건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참 이 좋은 일로 이름을 남기면 좋은데 이 수천 년 동안 지금 이 나쁜 일로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졸다가 이렇게 근데 참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 한밤중까지 말을 했다잖아요. 바울 잘못이죠?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밤새예요, 밤새.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마 밤을 새고 할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많이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3층 다락방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층을 뭐 한 2m만 잡아도 뭐 한 6m 정도 이렇게 이제 될 테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은 채 일으켜 세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절한 게 아니라 그냥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너무 놀랐겠죠. 뭐 한참 은혜 받고 설교 듣다 말고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으니 이건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들 뛰어나와서 아마 이 젊은이 뺑 둘러서가지고 119 부르라 그러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처럼 떠나니라.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죽은 이 청년 유두고를 살립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사람 살린 경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세요. 엘리야, 엘리야가 누구 살리죠? 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네, 맞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그이 과부의 아들 그 이렇게 또 이렇게 죽어서 관 이렇게 할때 이제 살리시고 또 구약에서 또 누구 한 명? 엘리사도 살립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누구를 살리죠? 어떤 아들? 예, 어떤 아들? 예. 이렇게 답 쓰면은 이제 점수 안 주죠. 그렇죠? 예, 어떤 아들? 예. 수넴 여인의 그 아들, 수넴 여인이 이제 그 엘리사 대언자가 이렇게 올 때마다 이제 예, 집안을 이렇게 이제 오픈해서 제공하고 하면서 이렇게 잘 섬겼던 여자였잖아요. 남편과 상의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죽었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 이제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살리는 장면을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이 성경에 참 흥미로운 것들이 참 많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우리 상식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주내 하나님이여. 이게 지금 엘리야 이야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리는 장면이에요. 주께서 또한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녀에게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주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돌아오고 그가 살아났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를 살리는 장면에서도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세번 펴서 엎드렸다. 한번 이렇게 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아마 그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시체니까 대단히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체에 대고 있으면 자기 몸도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제 체온이 다시 회복됐을 때 다시 또 엎드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이 아이가 살아났다.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예, 뭐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그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뭐 그렇게도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명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었는데 그래서 혼이 완전히 떠나갔었는데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게 육체적 죽음이죠. 예, 혼이 분리되면서 죽었었는데. 그 혼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다시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열왕기 하 4장을 보시면, 열왕기 하로 가셔서, 4장을 보시면, 거기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니, 보라, 아이가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으므로, 그가 들어가, 자기들 두 사람 뒤로 문을 닫았더라.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고 아이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스승에게 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아이 위로 올라가 그 위에 엎드리고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니 아이의 살이 따뜻하게 되니라. 이에 엘리사가 돌아서서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아이 위에 올라가 그 위에 자기 몸을 펴매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이제 죽은 사람에게 어떤 그 체온이 이제 자극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체온은 사람이 주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다시 돌이키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보면 두 경우 다 이렇게 그 아이 위에, 시체 위에, 그야말로 시체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지금 온몸으로 이렇게, 체온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선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유두고 위에 이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아이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엎드렸을 때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그걸 이야기하자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의 이 다른 대언자들의 예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했고 그때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살아난 사건, 유두고를 살린 이 사건은 유두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살아난 사람이야 뭐그 사람으로서도 대단히 엄청난 경험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조금 더 내려오셔서 이제 어디 들렀다 하는 것들은 좀 저희가 생략하고요. 17절에 와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로 분류되는 그 지역에 지금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이고, 에베소하고 밀레도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장로에 대한 표현을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장로. 영어 표현으로는 eld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lders of the church. 그러니까 elder. 그러니까 우리가 뭐 older broth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elder.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든 사람, 연장자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 우리말로는 장로 이렇게 부르고. 그럴 때이 장로의 그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길장자 또는 어른장자라고 하는 그 길장자에다가 로자는 늙을 로자.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든 어른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 표현도 이제 거의 똑같은 거예요. 우리말이나.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게 프로스뷰테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뷰테로스. 그래서 여기서 프로스뷰테로스에서 프레즈비테리언이 나오는 거예요. 프레즈비터리. 그게 장로교예요. 장로교를 영어로 우리가 프레즈비테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로교인 프레즈비테리언.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프로스뷰테로스. 이 헬라어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장로가 그러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저희가 믿기로 이 장로가 곧 감독이고, 감독이 곧 목사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이제 지금 믿는 것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 이 장로가 나오고, 일단 그 단어부터 잠깐만 좀 보면은,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비숍 이렇게 돼 있고, 우리말 감독이라고 할때 이것은 보다, 살펴보다, 헤아린다 하는 뜻의 볼 감자에다가 살펴보다 조사하다 하는 살펴볼 독, 볼 감, 살펴볼 독, 그래서 감독, 이렇게 지금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보살피면서, 감시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감독입니다. 이것의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에피스코퍼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피스코팔 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독교회예요, 영어로. 감독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에피스코팔이 여기 에피스코포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목사의 이제 헬라어 단어는 이게 포이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이맨.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창단 이름 중에 포이맨이 있습니다. 목자들 그런 뜻이에요. 목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패스터로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인데 이 헬라어 포이맨이 성경에 총 1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7번은 쉐퍼드, 목자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성에서 딱 한 번, 이 에베소서에서만 딱 한 번 패스터로 이것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게 라인데 이 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전체 17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피드, 먹인다 하는 단어가 75번 번역되고 그 다음에 목자라는 셰퍼드라는 단어로 63회, 패스터로 8번, 그 다음에 허드맨, 이것도 뭐 목동 그런 뜻인데 이렇게 7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것이 다 지금 양을 치는 것, 목축하는 자, 양을 치는 자와 관련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조금 먼저 기억하신 상태에서 그럼 우리나라 말로 왜 목사로 번역했냐? 목사 할 때 이 한자어의 목자는 칠 목자입니다. 치다, 양을 치다, 마소를 치는 사람 하는 그런 칠 목자에다가 사자가 스승 사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양을 치는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양을 치는 선생이다. 그러니까 사실 개념상으로 볼 때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개념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사들을 이제 교사를 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볼 때는 목사라고 번역한 것이 어색한 건 아닌데 그러나 단어 자체의 의미로 볼 때 사실 거기에는 이 포이맨에는 포이맨도 그렇고 헬라어 포이맨도 그렇고 히브리어 라아도 그렇고 사실 선생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 우리나라 단어로 지금 목사라고 번역된 양을 치는 선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원래 영어 단어도 그렇고 원래 그 영어가 번역된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렇고 거기 가보면 사실 선생이라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양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양치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마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는 그 이제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비들을 이렇게 우대하는 그러한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이제 교회의 이 리더를 교회의 교회 리더를 어떻게 단순히 그냥 어떤 목부 그 양치는 그런 어떤 목동 목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해서 아마 여기에 사자를 스승 사자를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할 때 이 단어에 스승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우리가 이 목사 지금 이제 패스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목사라고도 하고 목회자라고도 하고 목양자라고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목회자는 그 어떤 그 회자가 지금 그 회중할 때 그 이제 그런 건데 목양자라는 단어가 제일 정확하게 번역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목자가 칠목자에다가 양이 우리 그 양양자 그러니까 칠목, 양양, 그 다음에 그 이제 놈자 또는 이자, 그 뭐뭐 하는 이 하는 자자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목양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장로와 감독과 목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냐? 이걸 다르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성직자 계급 체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보면 그러면 이제 감독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뭐 목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장로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이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로마 캐톨릭이죠.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 그대로 본따서 이제 하는 것이 모든 개신교의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죠. 여기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17절에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랬죠? 이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28절에 가서 보시면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다 28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양 얘기가 나오네요. 양 얘기가. 지금 장로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데 양 이야기를 해요. 이거 분명히 성도들이죠. 이 양들이.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사. 감독이라는 단어도 나오네요. 감독자. 감독자로 삼으셨다. Overseer.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는, 이렇게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란 뜻이죠.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먹인다. feed, 먹인다. 양 먹이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양 먹이는 일. 이거 목자가 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지금 장로들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양 먹이는 일을 너희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 놓고 29절에 보니까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거 지금 들판에서 양치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판에서 목자가 양 지키고 있을 때 들짐승들 와가지고 양 잡아가려고 할때 다윗이 어때요? 사자가 왔을 때 내가 그 수염을 잡아 뽑으면서 내가 그 물리쳤다 그러잖아요. 돌팔매로 쫓고.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장로들이 뭐 해야 되냐 할때 양치는 거 해야 된다. 그리고 양들 보호하는 거 해야 된다. 양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가 하는 일이 지금 목양자의 일이라는 것을 여기가 알수 있고 그것이 또 감독자의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베드로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니까 오늘 요 부분까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1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아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고 이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베드로도 장로였다는 거예요. 사도이면서 장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똑같은 얘기하죠? 먹이고 감독하는 거. 그렇죠? 이게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거. 그래서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보니더라. 계속 양떼 얘기하죠.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장로들도 목자인데 예수님은 목자들의 장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장로는 분명히 목자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장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장로교 시스템에서 볼때 행정 장로가 있고 무슨 치리 장로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되면 백 사람이 이렇게 가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되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분명히 하는 일은 양을 먹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감독이 뭐하냐? 감독은 뭐하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여기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교회 안에서 수고하면서 그 성도들을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감독인데,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이제 주로 감독 또는 장로에 대한 이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감독 이야기하죠? 감독은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그래서, 직분으로 주어지는 것은 감독과 집사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전도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권찰도 없고 추기경도 없고 교황도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감독과 집사. 그런데 이 감독이 장로로도 불리고 지금 목사로도 불린다고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아, 감독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인격적 소양 말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집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감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디도서로 한번 가보시죠.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디도서의 1장에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목적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둔 목적은 그런 뜻이죠.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 자, 장로들 얘기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이 교회의 장로로 지금 세웠는데 이 디도도 또한 다른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장로로 세웠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디도서 3장 맨 끝에 가 보세요. 디도서 3장 맨 끝에 보시면은 그 15절 다음에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면은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독과 장로가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장로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뒷부분에서는 감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디도서 1장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장로들은 어때야 되냐?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임명하라. 이거 아까 어디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디모데전서에서 그 감독 이야기 나왔을 때하고 똑같죠? 디모데전서는 감독의 조건으로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디도서에서는 장로들의 조건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감독은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 얘기하다 말고 지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뭐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관해지 않고 자기 수레 내주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 취하지 않고 손님 대접하기 좋아하고 이게 다 아까 지금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에 대해서 하던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장로와 감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다른, 명칭만 다른 것이지, 우리도 지금 한 사람에게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뭐 이렇듯이, 별명이 뭐 몇 개 될 수도 있고 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장로로 묘사될 수가 있고 감독으로 묘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는 뭐냐? 목사는 지금 에베소서 4장에 딱 한 번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사도가 됐든 대언자가 됐든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나 다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을 한다.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목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이멘이 18번 중에 17번이 목자, 그냥 셰퍼드로 번역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결국은 뭘 하는 거냐?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감독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장로교회에서는 장로 또는 목사라고 부르고 침례교회에서는 뭐 이 목사라고 부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형제교회에서는 거기도 또 뭐 장로라고 부르고 왜 이렇게 다 다르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 장로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인데 용어를 뭐를 쓸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장로라는 단어는 사실 대단히 유대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유대적인 개념.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이렇게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임명하고 이렇게 이런 장면에서 보면 그 70장로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그 유대의 어떤 그 지도자급인 사람들을 장로라고 엘더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에 와서도 이 엘더라는 이 호칭은 대단히 좀 친유대교적인, 유대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러한 이제 호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 단어를 주로 선호해서 장로라는 호칭을 이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이제 그 이 로마 사회에서 그야말로 이 어떤 감독자, 사회에서 우리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비샵이라고 불렀던 건데,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감리교회에서 이제 선호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것이고, 그 전에 이제 물론 캐톨릭이 이제 감독을 이제 이렇게 이제 쓰고, 이렇게 이제 비샵이라는 걸 이제 썼죠. 그렇게 이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이제 좀 어감이 대단히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는 듯한 그런 이제 어감이 많고 그래서 백티스트들은 침례교도들은 역사적으로 이것을 패스터라는 단어, 목사라는 단어를 이제 침례교도들은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누가 무엇을 선호했느냐의 문제가 이제 조금 다른 것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우리가 목양자를 장로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육체적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로가 아닙니다. 영적인 연장자라는 의미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30대 초반인 사람도 엘더라고 불릴 수는 있는 거예요. 뭐 그 상관없는 거예요. 예, 육체적인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장로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장로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감독이라고 불려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이제 반캐톨릭적인 입장에 서 있던 이 침례교 선조들이 이 목사라는 이 호칭을 선호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좋은 전통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이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고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적합한 표현은 목양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양자가 영적인 그 어떤 장로의 역할, 카운슬링을 하고 이렇게 영적인 그런 장로의 역할을 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주된 그 이제 개념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일이나 늑대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목양자라는 이 호칭이 제일 적합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면 이것을 다르게 보면 그러면은 종교적인 그러한 교회 형태로 가면서 이 성직자 계급 체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 가톨릭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셋이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에서 목사라고 할때 이것은 지금 이제 은사가 아니냐, 은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감독이나 이제 장로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선물이면서도 동시에 직분이 될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선물이지만 그러나 직분이 되는 교회에서의 그 직분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